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7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잘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자반하고 오늘 같이 1박 2일로 기도원에 가셨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지금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로 믿는데 얼마나 거리가 얼마나 걸리죠? 거기 가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6시 좀 전에 한 5시 반쯤 출발하셨거든요. 하여튼 뭐 이미 도착하셨을 것 같고 또 기도하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부족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이 본문을 정하게 됐냐면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제 미국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친척도 없고 가족들은 또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어렸을 때 저를 양육해 주신 목사님께서 여기 오레곤주에 있는 유진이란 조그만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개척을 하셔서 글리로 처음 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뭐 영어 공부한답시고 한 1년 조금 넘게 있으면서 이제 목사님 교회를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라 몇십 명 모이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랑 다르게 말들도 많고 탈들도 많고 왜 이렇게 분란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사님들끼리 갈등이 있고 막 이러면서 늘 다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찾아가서 이렇게 뭐 만나게 되면 붙잡고 하소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저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목사님 편을 드시는 편이었지만 목사님한테 때로는 반대할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였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소위 말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환상 같은 걸 막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영성이나 이런 걸 아주 강조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식당을 하시는데 하루는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얻어먹는데 그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인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딱 피시더니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연구해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저 집사님이 어떤 의도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막 영적인 거 막 이렇게 환상도 보시고 이러시는 권사님이 이걸 물어보시니까 이게 어떤 의도로 물어보실까 선뜻 대답하기가 좀 두려워서 제가 조금 말씀을 연구해 보고 묵상해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그 시간에는 대답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정말로 이제 고민하면서 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좀 있어서 얼마 지나서 그 교회에서 설교할 일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럼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많은 경우에 큐티 생활 우리 교회 분들은 생명의 삶도 하시고 큐티를 많이 하시는데 그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저도 경험이 있지만 뭐 이게 어렸을 때부터 큐티하면서 경험이 있지만 어떤 한 단어, 한 문장 그게 어느 순간에 매직아이처럼 눈에 쫙 들어올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단어에 한 문장에 소위 말해서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려고 그 단어, 그 문장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지만 때로는 잘못 이해할 때가 사실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문맥을 전체 문맥을 살피지 않고 단편적으로 한 단어나 한 문맥만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마 교회 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로고스 보통 뭐라 그러죠? 말씀. 그러니까는 이거를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으로 보통 이해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설교만 드립다 한다고 말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지. 기도하면 병도 좀 낫고 귀신도 좀 쫓아내고 그죠? 뭐 방언은 기본이고 그죠? 아, 좀 능력이 있고 예언도 하고 뭐 좀 그런 목사님이 좀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할 것 같은데 점잖게 설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는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해요. 어떤 이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스스로 교만해졌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정확히 누구인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이어서 18절에 이어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우고 개척하고서 이제 또 다른 곳에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가 있어요. 먼 곳에서 지금 그 교회를 떠나간 상태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편지를 쓰는 시점에 지금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에 교회에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교만하여져서 그런 말을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스스로 교만해져서 교만한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물어보지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고 어떤 교만한 자의 말을 교만한 자의 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14절을 한번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거든요. 편지를 쓴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교만한 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의견의 일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분쟁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져라. 하나가 되라. 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의 글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 가운데는 분쟁이잖아요. 다툼이잖아요. 교회에서 분쟁하는데 뭐 치고받고 멱살 잡고 뭐 때리고 뭐 그렇게 싸울 수도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도 싸우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뭘로 싸워요? 말로 싸우는 거죠. 그 분쟁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말하고 싸우고 분쟁했던 것을 봅니다. 자신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로 내 경험에 내가 알기로는 이게 옳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겼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뭘로 하지 아니하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지혜라는 게 1장 20절에 넘어가면 약간 표현이 달라져서 이 세상의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장을 넘어가서 2장에 가면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의 지혜라는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참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요 말의 지혜라는 표현을 그 어떤 그 헬라 문헌들을 쫙 찾아보니까 아, 저 사람은 말을 지혜롭게 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말을 참 잘해. 아주 수사적으로, 웅변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게 그럴듯해 정말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 라는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의 말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1장 20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로 누가 들어도 그런 것 같아 그럴듯해 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참 잘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 참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유달리 더 그 중에서도 말씀을 참 잘해요.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럴듯해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분쟁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이 의견이 나뉘고 분쟁이 자주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끼리끼리 당파를 짓고 무리를 짓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서 3장 4절로 가면 3장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다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요새 말로 조금 바꾸면은 무슨 얘기야? 나는 목사님 편이야. 나는 누구누구 장로님 편이야. 나는 누구누구 집사 편이야. 막 이렇게 서로 편을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분쟁과 다툼이 단지 고린도 교회의 분쟁만이겠는가라는 것이. 사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와 같이 모든 교회가 어쩌면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지만 보이지 않게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어떤 교회의 큰 행사나 교회의 큰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의 문제였어요. 서로 그 은사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질서하게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장 중요했던 은사가 뭐였냐면 방언이라는 은사였어요. 방언.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새벽 예배를 잘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금요 예배 때나 이렇게 보면 그 기도를 막 엄청 크게 세게 하시는 분도 이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잘 못 들어보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언이랑 상관없어 그러고 쓱 넘어갈 수도 있지만 방언이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방언은 좋은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사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앞부분을 봤는데 조금 뒤로 가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13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죠?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방언을 많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저도 이제 방언 여기도 방언 받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방언을 받으면 그런 은혜가 있으면 기도를 더 크게 더 오래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방언 받은 사람들끼리 누구 방언이 더 멋있니 막 자랑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아 그러잖아요. 너는 랄랄랄라만 해? 너는 룰루루만 해? 나는 더 멋있게 막 이러면서 그죠? 방언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니네가 그 방언 많이 해봐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가면 14장 19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다섯 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해도 1만 마디의 방언을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의 은사도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언한다면 몇몇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신들의 그 예언의 은사를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떠벌리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 넘어가서 14장 29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언을 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도 혹시 뭐 예언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나 뭐 예언 은사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을 할 때 둘이나 셋이나 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재판을 받거나 할 때 효력이 있는 증인은 한 사람만 증거하면 그건 효력이 없어요. 두세 사람이 동일하게 증거해야 그 증언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떤 특별한 은사로 말씀을 부어주실 때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예언자다 하고 말씀을 받고 막 떠벌린다고 그게 옳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이 동일한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는 거죠. 아주 우스개 얘기가 그런 게 있죠. 기도생활 열심히 하던 총각이 아주 이쁜 자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길 자매가 나랑 결혼해야 된다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매도 믿음이 되게 좋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한 음성을 주시면 내가 결혼하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예언의 은사를 둘이나 셋이나 하고 거기다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은 뭐하라고? 분별할 것이요. 그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분별하라라고 참된 증거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30절에 만일 곁에 앉은 이들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먼저 뭘 하던 자는 먼저 예언하던 자들은 잠잠할지니라. 이어서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예전 성경에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갑자기 3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갑자기 바울은 여성 비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면 막 여기를 막 지워버리거나 찢어버리고 싶은 여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문맥을 잘 이해해 보세요. 지금 여자들은 그냥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잠자고 가만히 있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34절을 보면 예전 개역 성경에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바뀐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번역을 한 글자 바꿔놨어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가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잠잠하라.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얘기한 예전의 번역이 맞는 번역이에요. 근데 이게 소유격인 늘 해석의 그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새로 번역한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로 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약간 해석을 보태서 새로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다시 물어봐요. 여기서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됨이 없나니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14장 문막에서 좀 전까지 29절, 30절, 33절에서 뭐 얘기했어요? 예언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언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라고 자칭하고 선지자라고 불리고 선지자 노릇하고 행사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경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장 3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지금 선지자라고 선지자 노릇하고 행사하는 여자 선지자들에게 내가 선지자인데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바르게 되는 거야 라고 강력하게 교만하게 외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정말 났냐?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냐? 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3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나를 스스로 생각하거든 우리 교회 뭐 예언자 행사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내가 순장이어서 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여서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14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지금 성경은 품위 있게 라고 해놨는데 예전 성경에는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질서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하라. 40절 이어서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라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말이라는 건 뭔지 알았어요. 지혜고 내 경험이고 내 잘난 척하고 말 많이 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능력이라는 단어 듀나미스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도 있을 때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36절이나 5장 17절 같은 경우에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신령한 정말 은사 그죠? 어떤 영적인 능력을 말할 때도 쓰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그죠? 이 세상의 권세, 능력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전체 문맥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문맥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살펴본 그 말과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 다시 이제 질문해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뭐죠? 십자가의 도. 근데 제가 재밌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우리말로는 길도자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의 도가 헬라어로 보면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아까 로고스가 뭐라고요? 말씀. 아까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십자가의 도를 직역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 24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도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 그 말, 그 복음인 것이에요. 이어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교만한 자의 말,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울의 쓴 여러 복음 서신서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수사법이 있어요. 뭐냐면 패럴리즘이에요. 대비를 이루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2장 4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서 2장 4절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말과, 내 말이 헬라어로 뭐예요? 로고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아까 얘기했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예전 성경에는 지혜에 권하는 말, 이 말도 로고스의 복수형을 썼어요. 네. 로기스라고 했고 로고이스라 해서. 그래서 그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나도 말을 하는데, 나도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말은, 내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이 하는 설득력 있는, 아 들으면 아 그럴듯해 수긍이 가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어서 2장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권하는 말과 자신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어요.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능력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자신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조금 건너뛰어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예전 성경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일. 사람의 지혜의 말과 대비되는 뭐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내가 말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능력은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안 하시고 예언기도도 안 하시고, 그때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기도해도 병자도 별로 안 낫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목사인가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가고 그 말씀대로 교회가 다스려지는 것, 교회가 치리되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석상의 논란이 여지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말씀 한 군데를 한번 보겠어요. 바울은 주 예수의 능력으로 교회를 정결하게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교회가 정결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거에 때 것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 해석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지금 관심은 그 뒤에 6절 7절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은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절로 지키는 그 주간에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뭘 먹냐면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요. 쉽게 말하면 유교병은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가지고 부풀린 빵을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뭐 쉽게 말하면 뭐 그 아무 간도 하지 않은 빈대떡, 토핑 없는 피자, 뭐 이런 거죠. 그 참크레카, 소금 안 뿌린 참크레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기 전에 무교절을 지킬 때 집 앞 구석구석에 있는 유교병, 부풀린 떡과 빵을 다 찾아가지고 다 온 마을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불태워 없애요. 몇 가지 위생적인 관념도 있고요. 그죠? 옛날에 우리 쥐 잡는 날 하듯이 위생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 누룩이 상징하는 게 죄와 더러운 것을, 그 더러운 것이 커지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어서 갖다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읽었던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을 때라고 할 때 이런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 바로 앞에 5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여기서 이제 교만하여진 사람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안에서 음란과 죄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죄를 진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근데 거기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뭘로? 사람의 지혜의 말로, 이 세상의 지혜의 말로 그것을 합리화해 주고 정당해 주고 묵인해 주고 그렇게 넘어갔다라는 것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조건 죄를 감싸고 품어주는 것이 곳인가요? 그것이 참된 사랑인가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교회가 정결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그 말씀이 공허한 외침과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5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지금 성경은 모욕하거나 했는데 예전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후욕하거나. 후욕이 뭐죠? 뒤에서 욕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죠. 뒤 후자 뒤에서 담화. 저는 처음에 담화 이렇게 뭐 담화를 까나 그랬는데 담화가 아니고 담화예요. 뒷담화. 뒤에서 말하는 거. 그죠? 뒤에서 욕하는 거.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 뒤에서 모욕하거나 뒷담화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면 잘 봐야 돼요. 교회 밖에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라? 내어 쫓으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네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말고 사업도 함께하지 않고 뭐 거래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 짓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근데 여기서 판단은 우리의 기준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죠?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6장 9절로 11절까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을 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 후욕, 뒤에서 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양심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에 하나도 안 걸리시는 분, 과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이 기준대로라면 저부터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있죠. 바로 이어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 죽어서 가는 곳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제 이단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간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럼 무슨 표현이 있게요?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 들어간다라는 말만 있지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미 너희 중에 임하였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림을 받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소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나의 죄된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버려야 되죠. 그 아까 내어 쫓으라 그랬더니 지금 내어 쫓으라 할 때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뭐 누구 남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어 쫓으라 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된 모습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쫓아야 되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강단에서 말로만 외쳐지고 말로만 들려지고 그 말을 그저 귀로 듣고 나도 그저 앵무새처럼 말로 그냥 누군가에 가서 똑같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우리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